모든 영혼은 노래하지. 그러나 누군가의 영혼이 속삭여 화답할 때까지는 그 노래는 불완전한 노래에 불과하지.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좋은 곡을 찾듯 사랑의 손길만이 그 사람을 시인으로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사랑의 손길만이 시인을 만들어요?
그래요. 이게 예.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몰라요.
플라톤이 한 우리가 예. 그 철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지는 몰랐는데 네. 우리 향연에서 얘기했던 그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의 손길만이 당신을 시인으로 만드는 법. 이렇게 아. 얘기하죠. 네.
플라톤의 사랑 이야기 끊임이 없습니다. 고전 읽기 문 열었네요. 참여 네.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네. 유료 문자 샵 1045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장소에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공연 선물은 뮤지컬 어쌔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하니까요.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JD 사우더입니다. You are only lonely.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을 제공한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저 네. 독자들의 아쉬움들이 좀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네. 그런 반응이었어요. 자, 그럼 데카메론. 후대 문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요?
정말 이게 만만해서 그런지 아니면 누가 네. 읽어도 빠질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서 그런지 네. 이 작품만큼 이 변형, 모방, 표절 이렇게 많았던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래요. 이제 이게 보카치오의 절대적인 이 창작물은 아니었지만 네. 이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버전들이 다양한 버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제가 데카메론 읽고 나서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것들이 아 토대가 거의 데카메론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대가 어디가 됐든 네. 우리가 만나서 유쾌하게 떠들 수 있는 그 영역이 이 영역이구나.
그렇더라고요.
이것처럼 솔직한 게 없구나. 그리고 예. 이것처럼 재밌고 싱싱한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 네. 오직 사랑에 빠질 때만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아.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기의 최선의 것을 발휘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직하면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럼 예뻐지죠. 보는 순간에 금방 알거든요.
그러고요.
너 이쁘다. 너 네.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데카메론이 영향을 받은 책들이 뭐가
많죠?
있어요?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시시한 것들은 다 빼고 네. 우리 그 문학사에서 길이 또 고전의 맥을 이웃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이제 데카메론의 영향을 받은 책들을 좀 추려 보면 네. 우선 초서의 캔터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 데카메론이 나온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전 유럽에 퍼지면서 유럽의 르네상스로 이제 퍼져가게 되면서 영국의 초서가 캔터벨리 이야기를 쓰게 되죠. 이 캔터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순례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쓰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이 데카메론만큼 인곡입니다. 그 구구절절이 네. 일어나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예, 그 중에서 이제 성직자들의 부패와 이 속에 숨어 있는 욕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셋째 날 아홉 번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제 네.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예.
일곱째 날 일곱 번째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베로나의 두 신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보디첼리 같은 화가는 이 데카메론 속의 장면을
네.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네. 그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데카메론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지가지 엽기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네.
보디첼리가 그린 그 나스타조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데카메론이 이렇게 순수성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데카메론의 배경이 된 이 도시는 당시 유럽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부패하고 방탕한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단면을 그려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 1번 로마, 2번 피렌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서해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데카메론의 배경이 된 이 도시는 당시의 유럽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부패하고 방탕한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 1번 로마, 2번 피렌체입니다. 정답 올려주시고요. 자, 데카메론의 아홉째 날이 밝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웃음보가 터질 것 같은 열 편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여섯 번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무년의 골짜기에 나그네들을 상대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 좋은 호인이 있었죠. 그는 안면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때로 잠자리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꽤 미인이었고 니콜로자라는 큰딸 또한 예쁜 처녀였습니다. 그 밑으로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젖먹이 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사는 피누초라는 귀족 출신 젊은이가 이 처녀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니콜로자도 훌륭한 청년에게 사랑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상냥하게 대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몸이 탄 피누초는 처녀 집에 묵기만 하면 처녀를 안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구 아드리아노와 함께 각각 큰 가방을 실은 말을 타고 무녀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니콜로자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마치 로마냐에서 오는 길인 양 꾸미고 처녀 아버지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했죠. 청년들을 잘 아는 처지에 거절할 수 없어 처녀 아버지는 단칸방에 침대 세 개를 배치했습니다. 상태가 나은 침대에 두 청년을 재우고 나머지 두 개에서 큰 딸과 부부가 각각 잤습니다. 모두 잠들자. 피누초는 살그머니 니콜로자가 자는 침대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애인이 자고 있는데 처녀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에 깨어나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뒤이어 아드리아노도 소변을 보려고 일어났는데 요람 때문에 나갈 수 없자 요람을 들어 자기 침대 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냥 침대로 들어갔겠죠. 처녀 어머니도 별 소리가 아님을 확인한 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드리아노가 요람을 옮겨놓은 탓에 그만 남편 침대가 아닌 아드리아노 침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피누초는 이대로 잠들면 큰일이라 여기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는데 요람 때문에 착각하여 집주인 옆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아드리아노인 줄 알고 이렇게 속삭였겠죠.
야, 니콜로자 같은 여자는 처음 봐.
마침 잠에서 깨어난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반드시 복수하겠어.
피누초는 아차 싶었으나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겠단 말이오?
옆 침대에서 이 소리를 들은 부인은 함께 누운 사람이 남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말다툼을 하네요.
그러자 아드리아노가 말했습니다.
내버려 둬. 어젯밤에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영리한 부인은 금세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깨닫고 조용히 일어나 요람을 들고 딸 침대로 가 딸과 함께 누웠습니다. 그런 뒤 남편을 불러 왜 그러냐고 물었죠.
지금 이자가 니콜로자와 잤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부인은 남편이 과음으로 이상한 꿈이라도 꾼 모양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드리아노는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장단을 맞췄습니다.
피누초, 자네는 어찌 그리 꿈을 사실처럼 말하는가? 자, 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주인은 자기가 꿈을 꾸었나 보다 여기고 피누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피누초는 일부러 잠꼬대를 하여 주인을 안심시켰죠. 다음 날 아침 주인은 꿈 이야기를 하며 손님들을 놀렸습니다. 두 청년은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말을 타고 피렌체로 떠났습니다.
코미디 소극이에요. 이런 거 저희들 잘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막 자리 바꾸시고
침대 바꾸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 마치 의자 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지 않은 그런 배경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데카메론 속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네. 그 당시에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탈리아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특히 평민들의 그렇겠죠. 경우에
예, 예.
어느 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나 그리고 네. 어떤 사고를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순수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떠돌고 있던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가공한 예. 것들이기 때문에.
예예. 예. 예. 그러면은 평민들은 좀 이렇게 가난했고 피렌체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잘 살았다 그랬는데 빈부 차이가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했죠. 아. 사실은 이제 이 1350년 예. 그 14세기 중반에 이제 이 데카메론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 이후에. 피렌체의 메디치가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메디치가가 이제 지배권을 갖지 않았지만,
네.
이제 그 이후부터는 메디치가의 이제 그 지배가 시작이 되는데, 메디치가가 그 지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피렌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네.
동시에 피폐하고 부패하고 빈부의 차이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이제 이런 곳이었죠.
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데카메론에서 보고 있고 기존의 종교적 또 도덕적 가치관이 온통 혼란을 겪던 그 시기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흰 비둘기 속에 검은 까마귀가 섞여 있으면 비둘기의 흰 빛이 더 두드러지듯 지혜로운 사람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처럼 점잖으신 분들 틈에 저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훌륭함이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한두 해 전 바를레타의 돈 잔니디 바롤로라는 신부가 살았습니다. 이 신부는 가난하여 앞마레다 물건을 싣고 장사를 다녔죠.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노새 물건을 싣고 팔러 다니는 피에트로라는 트레산티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신부는 피에트로가 바를레타에 오면 자기 성당에 재우며 환대했습니다. 피에트로도 잔니가 트레산티에 올 때마다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했는데 집이 너무 비좁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이 워낙 좁고 침대도 하나뿐이라 신부를 마구간에 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피에트로의 부인 젠마타는 매우 예뻤는데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신부가 오면 자기가 옆에 방에 가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이 뜻을 계속 거절하다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나는 암말로 아름다운 처녀로 둔갑시켜 데리고 자다가 처녀를 다시 말로 만들 수 있답니다.
젠마타는 즉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얼른 자기를 암말로 만드는 마술을 배워 돈을 더 많이 벌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본디 좀 모자란 사내였던 피에트로는 잔니에게 마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잔니는 거절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비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잔니가 속옷바람으로 피에트로의 부부의 침실로 찾아왔습니다. 잔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앞말의 꼬리야. 꼬리가 잘 붙도록 기원하라고.
잔니는 젠마타를 네 발로 엎드리게 한 뒤 부인의 온몸을 쓰다듬으며 말이 되라고 읊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꼬리 붙이는 일만 남았다며 수작을 계속했죠. 이를 지켜보던 피에트로가 기겁하여 외쳤습니다. 잔니! 꼬리는 필요 없어! 그러자 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트로, 자네가 입을 여는 바람에 마술을 망치고 말았네. 이제 부인은 다시는 안말이 될 수 없어.
그러자 부인도 남편이 일을 망쳤다고 타박했습니다. 이후로 잔니와 피에트로는 계속 함께 장사를 다녔지만 다시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네오의 이야기에 모두 자지러지게 웃고 이것으로 이날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왕은 왕관을 벗어 판필로의 머리에 씌워주고 말했습니다.
폐하, 이제 폐하가 저와 다른 분들의 미흡했던 부분을 채울 위치에 계십니다.
판필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연애가 됐든 다른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관용을 베풀어 이를 훌륭히 완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은 짧지만 명성은 영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힘을 기울여 실행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동은 이 제안을 반기고 새로운 왕의 허락을 받아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을 즐겼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이, 근데 이건 좀 너무 무지하다. 사람이 말이 된다는 거를 믿으면 어떡해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신반의 하는데 사실 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회적 수준을 가지고 이때를 이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중세인들은 교육도 못 받았을 거고 또 그 속에서 살다 보니 이런 무지와 편견이 있고 미신이 지배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마녀를 화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제 이런 지금 생각하면 무지몽매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구나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그 보카치오의 그 이제 데카메론이
네.
그 후에 문학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초서나 섹스피어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왜냐면 영화가 다루기가 네. 참 이제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이 데카메론과 비슷한 수준이 있는 게 이제 캔터베리 이야기 아까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매우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주 재밌죠.
네.
근데 이 세 개를 다 영화로 만들어 놓은 영화 감독이 있어요. 파올로 파졸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 진짜 이 성적인 세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걸 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예.
상황에서나 자연스럽게 발로하는 성적 본능처럼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 사람은 아주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 성적인 것들이 만연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드는 돌체비바. 그러니까 달콤한 삶. 에 대한 이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작가였는데
네.
이 사람의 이제 그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예.
이 속에는 이 데카메론 속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재밌는 거는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을 배우로 썼다는 거예요.
아, 특이하네요.
그러면서 이 속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성기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오게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2차 대전 후에 그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끌고 온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네.
이 속에 가장 솔직한 게 바로 언제나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본능 속에서 나오는 이 인간의 성적 본능 이거야말로 솔직한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데카메론을 읽으면서 종종 낯불 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what to be, 무엇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걸 떠나서 그 이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그 좋고 나쁨 그 자체를 다 포괄하는 이야기, 100개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왜 이 책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제되고 모방되고 그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지금 안마를 처녀로 둔갑시키는 마법의 얘기를 낭독을 들었잖아요.
정말 이 황당한 이야기죠.
예.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얘기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솔로몬 왕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로몬 왕한테 이제 지혜 왕이잖아요. 예. 우리 이제 얼마 전에 탈무드의 얘기를 네네. 했지만 솔로몬의 탈무드, 그러니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솔로몬에 가서
물어봐요.
어찌하오리까라고 네. 물어보는데 두 남자가 이제 물어보죠. 솔로몬이 답을 준 게 뭐냐면 아내, 거친 아내는 매로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논리가 네.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죠 지금.
갑자기 확 화가 나는 것 같네요.
그 아니, 당시에는 예.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화도 못 냈을걸.
그래요? 여인들이? 그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억눌렸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위한 책이죠 이게. 여자들이 예. 남자들에게 마음껏 보복하고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랑을
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 자, 오늘의 퀴즈 다시 내드립니다. 데카메론의 배경이 된 이 도시는 당시 유럽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부패하고 방탕한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 1번 로마, 2번 피렌체.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서해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보내드립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소피아 로렌입니다. 주비주.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읽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서예문집에서 나온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네. 이 피렌체의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지금 뭐 거의 이 도시가 다 없어질 정도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3분의 1 정도가 네. 죽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보카치오가 어떻게 이런 현세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게 보카치오의 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난테는 이 피렌테에서 쫓겨나거든요.
네.
추방을 당하면서 그 신고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신고를 쓰게 되는데 보카치오에게 있어서 이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이다. 여기서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일곱 명의 여인과 세 명의 남자가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 근교의 교회로 나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그 2주일 동안의 생활은 그 패스트가 돌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먹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3시쯤 돼서 이런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노래하고 춤을
춤추고
이러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카치오의 생각이 우리는 이 속에서 비록 우리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암담하고 시커멓더라도 이건 우리 스스로 구해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희망을 아직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죠. 예. 대단히 긍정적이죠.
예. 자,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데카메론 마지막 열째 날의 이야기 주제는 관용입니다. 상사병에 걸린 처녀를 찾아간 왕 부분을 읽어볼게요.
지금 칭찬한 샤를 왕과 같은 행동을 그 반대파 사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추방됐을 때의 일입니다. 피렌체 사람인 베르나르도 푸치니라는 부자 약장사가 팔레르모에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리사라는 아름다운 무남 동료가 있었는데 이 딸이 축제일에 자기 집 창문 너머로 카탈루냐식 마상 창술 시합을 벌이는 아라곤의 페드로 왕을 보고는 그만 열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리사는 자기가 왕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념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사는 상사병에 걸려 나날이 수척해졌습니다. 부모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의 병을 고치려 했으나 딸은 이미 살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리사는 혹시 자기 마음을 알릴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 민우초 다래초를 불러달라고 했죠. 민우초 다래초는 당시 가장 뛰어난 가수이자 연주자로 페드로 왕에게도 자주 불려갔습니다. 민우초는 처녀가 자신의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줄 알고 비올라를 켜고 칸초네를 불러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리사는 민우초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다른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민우초님, 부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비밀로 지켜주세요. 사실 왕께서 창술 시합을 하는 걸 본 뒤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죽으려고 해요. 다만 한 가지, 왕께서 이 일을 모르신다면 저는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할 테니까 제발 제 얘기를 왕께 전해주세요.
민우초는 리사의 사랑과 결심에 놀라는 한편 가엾은 생각이 들어 그러겠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유명한 시인인 미코다 시에나를 찾아가서 시 한 수를 받았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러했죠. 사랑의 신이여, 두 손 모아 자비를 구하오니 그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님을 그리다가 내 마음 병이 들었다고 알려주소서. 그리움의 불꽃이 몸을 태워 죽음이 가까이 있나니. 민우초는 이 시에 구슬픈 가락을 붙여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페드로 왕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 노래에 매혹됐는데 특히 왕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이 무슨 노래인가 묻자 민우초는 왕에게만 말씀드리겠다고 하여 왕의 방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아뢰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처녀를 칭찬하고 저녁 때 처녀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우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리사는 벅찬 마음으로 저녁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죠. 인자하고 너그러운 왕은 저녁 무렵이 되자 약속대로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국 정원에서 말을 내린 왕은 베르나르도에게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딸이 병에 걸렸는데 이상하게 오늘 오후부터 차도를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왕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처녀의 방으로 몸소 문병을 갔습니다.
하루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 세상에 기쁨을 주거라.
왕이 말하자 리사는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저도 힘도 없는 주제인데 무거운 짐을 들려다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폐하의 은총으로 곧 나을 것입니다.
페드로 왕은 처녀의 신분을 안타까이 여기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왕의 행동을 모두 칭송했습니다. 리사의 병도 금세 차도가 있어 리사는 전보다 더 예뻐졌죠. 리사의 병이 낫자 왕은 왕비와 상의한 뒤에 많은 기사를 이끌고 약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귀족 신분인 페르디코네라는 청년과 리사를 결혼시켰습니다. 왕비는 리사에게 귀한 보석을 선물했고 왕은 리사의 지참금이라며 비옥한 땅과 두 군데 영지를 페르디코네에게 하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평생 동안 리사의 기사임을 자칭하며 어떤 무술시합에 나가든 리사가 선물한 장식용 띠를 메었다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하면 어떤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왕은 없고 폭군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였어요. 그런데 상사병에 걸린 거죠? 왕을 보고.
글쎄 말이야.
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거 진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연모의 정의야 뭐 얼마든지 있겠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왕이 찾아갔다는 데가 훨씬 그렇죠. 더 우리는 감동시키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아라곤의 페드로 3세인데
네.
시칠리아의 만프레디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후에 1282년에 시칠리아의 이제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유 도시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라든가 뭐 제노바라든가 하는 건 이제 자유 도시의 북방에 있는 잘 사는 곳입니다. 비교적 네. 이제 무역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곳이고 나폴리라든가 시칠리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왕국 작은 왕국들이 이렇게 있던 이런 시절이었는데
네.
거기 이제 13세기 말에 시칠리아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페트로 3세는 대단히 세심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래서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삶에 관심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끝에 말이 조금 와닿았어요. 폭군만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기.
네.
좀 무겁게 들리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립니다. 데카메론의 배경이 된 이 도시는 당시의 유럽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부패하고 아주 방탕한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 1번 로마, 2번 피렌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데카메론의 배경이 된 이 도시는 당시의 유럽 경제의 중심지였고요. 부패하고 방탕한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보기 1번 로마, 2번 피렌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서해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자, 이제 열째 날의 마지막 열 번째 얘기만 남았는데요. 이야기가 좀 길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얘기를 듣고 넘어갈까요?
그래요. 뭐 이제 네. 길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즐기시면서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아내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한 후작의 이야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양치기 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작이 그리고 어질고 착한 아내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보고 신분이 천하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못된 짓을 좀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순종적이고 인자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뭐 잘 들어보시고요. 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만하면 아내를 좀 인정하고 받아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얘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알티에리는 아내의 그런 태도에 내심 기뻤으나 이상하게도 아내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자기가 딸을 죽일 생각인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요람에서 꺼내어 키스한 뒤 하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짐승들의 밥만 되지 않았으면 제발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구알티에리는 아내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는 아이를 친척 집에 보내어 은밀히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부인이 다시 임신을 하여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알티에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아랫사람들이 여전히 불평한다는 핑계를 대어 또다시 아이를 죽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부인은 역시 싫은 기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랫사람들은 주인이 진짜로 아이들을 죽인 줄 알고 주인을 욕하고 부인을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구알티에리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아내를 잘못 들였다. 그리셀다를 더는 데리고 살 수 없으니 교황의 허락을 얻어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야겠다고 짐짓 떠들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주인을 비난했으나 주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부인은 한없이 슬펐지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구알티에리가 그리셀다와 이혼하고 다른 아내를 맞아도 된다는 교황의 가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구알티에리는 아내를 불러 여러 사람 앞에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제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여기 반지를 도로 가져가시고 저는 맨몸으로 시집을 왔으니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왔던 순결한 몸값으로 속옷 한 벌만 걸치게 해주세요.
구알티에리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은 제발 겉옷이라도 주라고 간청했으나 부인은 결국 속옷 차림으로 울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알티에리의 진심을 의심한 친정 아버지가 간직해놓은 예전 옷을 다시 입고서 가혹한 운명의 공격을 참고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구알티에리는 귀족 가문의 규수를 새 신부로 맞는 것처럼 꾸미고 그리셀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결혼식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셀다는 마치 비수를 맞은 듯 가슴이 아팠으나 초라한 차림으로 옛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며 부엌일이며 빈틈없이 결혼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혼식 날, 구알티에리는 친척 집으로 심부름꾼을 보내어 아들과 딸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12살이 된 딸은 이미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고 아들은 6살이었죠. 사람들은 친척이 데리고 온 여자아이를 구알티에리의 신부로 여겼습니다. 그리셀다 역시 그런 줄 알고 자기 딸을 상냥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도 그리셀다만은 신부와 신부의 동생을 칭찬했습니다. 구알티에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그리셀다를 보고 이제는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셀다에게 다가가 자기의 새 신부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셀다는 구알티에리와 어울리는 사람 같다며 부디 전 부인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괴로움은 주지 말라고 당부했죠. 구알티에리가 그리셀다를 옆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리셀다, 오랜 세월 당신을 시험한 끝에 당신의 인내심을 확신하게 되었소. 당신과 부부로 사는 동안 내내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연극을 했다오. 당신이 내 신부로 생각한 저 아이들은 우리 자식이요. 난 당신의 남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나만큼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오.
그는 그리셀다를 끌어안고 키스한 뒤 딸과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크나큰 기쁨 속에 잔치가 열린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은 구알티에리가 부인에게 한 행동이 잔인했다고 입을 모았지만 한편에서는 그를 총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물론 그리셀다가 어질고 현명한 여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추한 오두막에도 성령이 강림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구알티에리가 그리셀다를 속옷바람으로 내쫓은 뒤에 그리셀다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았다 해도 그리셀다를 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얘기답게 좀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데카메론의 이야기를 이걸로 장식한 이유가 이것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의도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데카메론을 놓고 너무 분석을 하면 네. 또 국어 시간에 데카메론이 레슨이 뭐냐, 넌 어떻게 읽었냐, 뭐가 정답이냐 뭐 이런 이야기처럼 딱딱하게 또 들릴까 봐 네.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좀 풀어놓고 이런 예.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00개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차팔레토라고 하는 악당이
예.
마지막 그 죽어가면서 그 거짓말을 예. 늘어놓게 되고 네. 그 거짓말이 너무 착한 거짓말이어서 성자가 되는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이야기로부터 그랬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네. 아마 보카치오가 살았던 중세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간이 발견이 되면서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의 아주 무한한 관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너희들 힘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무한한 관용으로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이 후작을 이 대하고 있는 아주 어질고 착하고 현명한 네.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데카메론 속에서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우울한 곳에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 폭군 같은 남편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중세 여인들.
네.
그 속에서 여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네.
도대체 그러면 맨 마지막을 무슨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했을
그랬어요.
거예요. 작가로서.
예, 예, 예.
그랬을 때 데카메론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절이 부인들과 여인들에게 관대한 시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련 그리고 굉장히 많은 폭력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시와 모멸들이 있지만 이걸 좀 참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넘기게 된다 그런다면 그러면 행복한 세상이 있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모르죠. 네, 모르죠. 네.
끝을 왜 그렇게 푸세요?
왜냐하면
예.
이건 굉장히 많은 해설과 이제 예. 느낌 중에 하나일 그렇죠. 뿐이다.
예.
이 데카메론을 읽은 당신의 느낌 그것이 곧 진실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남겨놓고 싶어서
네. 어쨌든 보카치오도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이 여자한테 예. 수없이 많이 그 물론 한 여자에게였지만
네.
한 여자로부터 수없이 많이 상처를 입은 데서 온 그 어떤 그 힘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네. 자, 저희가 이 데카메론 안에 100편의 이야기를 그냥 중간중간 좀 핵심이 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들었는데 선생님 좀 아쉽다 하는 부분
아쉽죠.
있으세요?
그래서
예.
이제 못 읽은 것도 있습니다.
네.
못 읽은 대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그 날이 그리고
예.
열 번의 날이 지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보카치오가 쓴 발라드들이 10개가 있어요, 사실은.
오.
그래서 그 노래들인데
예.
그 노래들 한 곡도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째 날에 마지막 발라드 한
네.
곡만 우리 희구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원고는 없고요. 책으로 직접 들고
네.
읽을게요.
네.
사랑에 질투가 없다면 나만큼 기쁠 사람 달리 없겠지. 질투할 사람은 좋도록 하세요. 비록 잘생긴 연인이 여자를 젊음으로 포식해도 나는 끌립니다. 덕 높고 대담무쌍하고 용감무비하고 머리 뛰어나고 범절 바르고 말은 공손하고 점잖고 듬직한 그분 말입니다. 온갖 희망을 거기에 걸고 나는 그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처럼 다른 여자도 총명하여서 내 마음과 같은 것 같아 내 마음 뺏지나 않을는지 마음이 떨려서 불안합니다. 지나친 생각이라 다짐하면서도 내 행복한 이 사랑이 지금은 서러움되어 한숨을 지으며 불안하게 삽니다. 그님이 진실을 알고 굳게 믿고 있다면 질투의 마음이 일지 않을 텐데 그러나 여기저기에 애인을 유혹하는 여자가 우글우글 맹세를 깨트리는 남자도 많아 그래서 어두운 마음 죽고만 싶어 엿보는 사람 보면 의심이 생겨 뺏기지나 않을까 속이 타요. 하느님, 여자들에게 나를 욕보이지 않게 일러주소서. 설마 나를 상처 입히고 알랑알랑 아양 떨어
남자를 녹이는 여자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다치지는 않을지언정 그런 파렴치함은 용서 못해요.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아, 이거 안 읽었으면 정말 아쉬웠을 뻔했는데요.
그렇죠. 예. 여자 마음이 다 들어가 있죠. 사랑에 그러네요. 빠져 있고 예. 그 사랑에 불안해하는 여자인의 여인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데카메론을 좀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데카메론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인곡입니다.
인곡.
네, 우리가 부족함은 예. 부족한 대로 또 욕망의 차오름은 차오른 대로 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자, 100편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발췌를 해서 읽어봤는데요. 우리 인생의 참 다양한 면들을 만나보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책은 레이첼 나오미 레맨의 할아버지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 맥스 샴푸, 서해문집에서 데카메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인정한 최고의 작곡가 스티븐 손드하임의 명작 뮤지컬 어쌔신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데카메론의 배경이 된 이탈리아의 이 도시, 꽃의 도시죠.
네.
플로렌스 또는 피렌체입니다.
아, 예.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고 저희 홈피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요.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온철 씨,
네.
오늘 낭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곡은 이상은 언젠가는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